영화 속 인권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영화 속 인권 이야기의 김정우입니다. 영화 속 인권 이야기는 지난 시간부터 남미의 인권 현실을 다룬 영화 죽음과 소녀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영화 죽음과 소녀는 특히 남미 군사정권이 저지른 인권 유린 행위가 사람들의 육신과 마음에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치밀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Who is it?
It's Dr. Miranda. I've got your tire.
Oh, Christ.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 남편 제라도를 찾아온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폴리나는 소스라치게 놀란다. 문 앞에서 남편과 얘기하던 사람이 바로 젊은 시절 고문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던 바로 그 의사였기 때문이다. 고문실에 있을 때 폴리나는 고문자들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폴리나는 자신을 14차례나 범했던 사람의 목소리만큼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어디 그뿐이랴. 그 사람의 냄새, 즐겨 쓰던 말, 철학자 니체를 자주 인용하던 습관, 그리고 자신을 성폭행할 때마다 틀어놓던 슈베르트의 현악 사중주곡, 죽음과 소녀까지.
시간이 지난 뒤에도 폴리나를 공포에 떨게 하는 고문은 군사정권이 지배하던 중남미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형사법과 혐오범죄라는 책의 저자인 제임스 제이콥스 박사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19세기와 20세기 들어서도 고문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19세기에는 특히 식민지에서 고문이 공공연하게 행해졌죠. 또 20세기에는 나치 독일이나 일본 같은 전체주의 국가가 고문을 광범위하게 자행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도 독재정권이 들어선 나라에서 고문이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지금도 민주화가 되지 않은 나라에서도 고문이 그대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또 전쟁이나 내전을 겪는 국가에서도 고문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Do you want a whiskey?
Yeah, teeny weeny drop.
More than just a drop.
제라도는 그날 저녁 폭우 속에 자신을 집에 태워준 미란다를 대접하기 위해 그를 집으로 들여 술을 함께 마십니다. 미란다는 제라도와 함께 술을 홀짝이며 새로운 민간 정부가 추진하는 과거사 청산 작업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자는 척하던 폴리나가 몰래 방을 빠져나와 밖에 세워져 있는 미란다의 차를 몰고 도망갔습니다. 이어 폴리나는 한적한 곳에 정차해 차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폴리나는 차 안에서 현악 사중주곡 죽음과 소녀가 담긴 카세트 테이프를 발견했습니다. 폴리나는 차 안에 있는 카세트 테이프를 보고 집에 남편과 함께 있는 사람이 자신을 성폭행했던 의사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폴리나는 이어 차를 벼랑 끝에서 밀어버리고 집으로 향합니다.
Why? What?
집으로 돌아온 폴리나는 거실 의자에서 자고 있는 미란다를 공격한다. 갑자기 맞은 미란다는 기절하고 폴리나는 미란다를 의자에 앉힌 뒤 그의 손과 발을 묶고 자신의 속옷으로 미란다의 입을 틀어막는다.
I accuse Dr. Roberto Miranda of overseeing and approving systematic beatings and the use of electric shock on Paulina Lorca.
What?
한참 뒤 미란다가 정신을 되찾자 폴리나는 미란다에게 총을 들이대며 자신이 만든 법정에서 의사 미란다를 기소한다고 말한다. 죄목은 자신에 대한 구타와 전기 고문을 감독하고 자신을 14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Do you realize what you've done?
Yes, darling, absolutely.
This is kidnapping. This is assault. We're going to go to jail for 20 years.
인권과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남편 제라도는 총을 버리라고 폴리나를 설득합니다. 미란다가 설령 범인이라 할지라도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폴리나는 제라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I'm going to give him the chance to defend himself.
You're talking about he's tied to a chair.
But just look who I've gotten to be his attorney. One of the most talented in the nation.
This is crap.
A future minister of justice, no less.
그래요. 누구든 자신의 변호할 권리가 있죠. 그럼 당신이 저 악당을 변호하면 되겠군요. 당신은 이 나라 제1의 인권 변호사에다가 인권위원회 위원장이자 장차 법무장관이 될 사람이 아닌가요? 당신처럼 훌륭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You thought that you recognized him.
Thought?
Why didn't you tell me?
You wouldn't believe me. Even now you don't believe me.
What's the matter whether I believe you or not?
It matters to me.
하지만 제라도는 미란다를 정식 재판에 넘긴다고 해도 목소리, 음악, 그리고 냄새 등으로 미란다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사적으로 범인을 사로잡아 처벌하는 것은 테러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Well, I told you I was blindfolded. They had me tied to a table, face up. Except when they decided to put me face down.
폴리나는 미란다를 처벌할 수 없다고 말하는 제라도에게 자신이 고문실에서 당한 일들을 자세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전기 고문의 고통, 엄습하는 공포, 수치심, 그리고 마침내 의사 미란다가 방에 들어오던 때의 상황을.
The doctor came in. I told him I'd had enough. He sent them away.
처음엔 미란다가 날 구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상처를 치료해주고 아주 친절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미란다가 슈베르트의 죽음과 소녀를 틀기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 그 끔찍한 일들이 시작됐죠.
Well, my first thought was that I wanted to rape him. That's what I thought, that he should know what it's like.
분노에 몸을 떨던 폴리나는 자신도 미란다를 고문하거나 성폭행해 미란다에게 복수하기를 원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폴리나는 곧 자신이 바라는 건 미란다의 진실된 자백이라고 말하고 미란다가 죄를 인정하면 그를 풀어주겠다고 약속한다.
You know she's playing games.
I'm not. I admire you. I admire her. I'm on your side.
하지만 미란다는 폴리나의 주장을 줄곧 부정합니다. 미란다는 폴리나가 고문받았던 기간 동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었다는 알리바이, 즉 현장 부재 증명을 대며 자신이 결백하다고 줄곧 주장합니다.
I believe they had a right to medical attention, and at first that's all I did. I tended to their wounds, I checked on their health, but after a week they said they needed my help.
하지만 폴리나는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미란다를 협박했고, 이에 미란다는 비디오 카메라 앞에서 제라도가 써준 진술서를 읽어나갔습니다. 상황을 이용해 미란다가 결박을 풀고 권총을 거머쥐는 상황이 두 차례나 벌어졌지만 폴리나는 결국 미란다를 다시 결박합니다. 이어 마지막 기회로 폴리나는 스페인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성폭행당하던 1977년 4월 미란다가 스페인에 있었다는 말을 확인해보라고 제라도에게 요구합니다.
Is there somebody there called Elena Galvan?
Yes, I'm Elena Galvan.
Do you remember a doctor named Miranda?
Yes, Dr. Roberto Miranda.
Was he there in April 1977?
Yes, in 77.
미란다의 알리바이는 사실인 것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폴리나는 미란다를 처형하기로 결정하고 그를 절벽 끝으로 끌고 간다. 마지막으로 폴리나는 미란다에게 다시 죄를 고백하라고 묻는다. 그러자 놀랍게도 죽음을 예감한 미란다는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한다.
Didn't you rape me?
Yes.
How many times?
Many times. I raped you many times. 14 times.
시종일관 완강하게 범행을 부인하고 완벽한 알리바이까지 갖췄던 미란다는 마지막 순간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스페인에 있었다는 완벽한 현장 부재 증명은 군사 정권이 만들어준 가짜였고, 성실한 남편의 자애로운 가장이었던 미란다는 군사 정권 시절 여성 수감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는 어두운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어 미란다의 자백을 들은 폴리나는 놀랍게도 미란다를 풀어줍니다.
첫 장면이 되풀이되면서 현악 사중주 죽음과 소녀가 연주된다. 긴장한 표정의 폴리나를 제라도가 옆에서 감싼다. 비로소 집을 나와 공개된 장소에 나선 폴리나. 이때 음악회장 2층에는 미란다 가족의 모습이 보인다. 자신을 돌아보는 아들에게 미소로 답하는 미란다 박사. 아래층에 앉아있는 제라도 부부를 바라보며 영화는 마무리된다.
자, 이제 우리는 형사법과 혐오범죄라는 책의 저자인 제임스 제이콥스 박사의 말로 영화 죽음과 소녀편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제이콥스 박사는 부족하기는 하지만 현대사회가 고문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All right-thinking people dislike crime, think that
보통 사람들은 범죄를 혐오하고 범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과거에는 죄를 강제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고문을 당연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 인류는요, 고문의 잔인함을 반성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대부분 국가는 고문으로 받은 자백을 증거로 인정하지도 않고요. 또 이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까지 우리는 인권 영화 죽음과 소녀를 알아봤습니다. 영화 속 인권 이야기는 다음 시간부터 제노사이드, 즉 인종학살과 인권의 관계를 다룬 영화 호텔 르완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